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21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망령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이건 심상치 않다. 이 나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너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급하여서 도망가는 가운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노브로라는 땅에 가서 이렇게 도망가서 거기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다니다가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여서 먹을 것과 무기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도망가게 되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조각의 빵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를 드려진 그 빵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빵을 먹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진설병이라는 것은 저기 떡상이라고 있죠. 떡상에 보면은 이렇게 열두 빵들이 있습니다. 두 줄로 해가지고 여섯 개씩 놓는데 이 빵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안식이 될 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꾸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 드려졌던 그 진설병 그 빵들은 이제 누가 먹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제사장만 먹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빵 나한테 달라. 내가 너무 배고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사장만 먹는 이 빵을, 떡을 다윗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의식법과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당연히 이 의식법과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이 범죄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나타나셔서너는이제내가왕으로삼지않겠다라고하셨듯이다윗세계도이렇게율법을범하고의식법을범했을때나타나셔서당연히뭐라고하셔야됩니까너는의식법을범했고율법을범했다그러면너를이제는왕으로섬길수있도록하지않겠다고하면서하나님께서말씀하셔야됩니다우리의상식적으로는그러나아무런얘기가없습니다왜이렇게이런것이있어야되고또한이제신학에가게되면은예수님께서이것에대해얘기하면서하나님께서바라는것은궁휼이지제사가아니다라고그렇게얘기합니다우리가계속해서이다윗의삶을보면서우리가생각해야되는것또우리가알아야되는것은무엇인가라는것을다시금기억하게합니다다윗은하나님의은혜가있는삶을사는사람이고사울은하나님을우상으로섬기고하나님을업신여기며하나님을떠나살려고하는인생을얘기하는겁니다그래서대조하여서다윗을보아라이다윗은하나님의사랑과은혜로말미암아살아가는자하나님께서만들어내는그러한삶을살고있는것이고사울은하나님이없는삶인간이만들어내고인간이만들어낼수밖에없는그사망과질투와시기와살인과이것가운데살고있는삶이다라고하면서그것을대조하는겁니다그런데진설병에서잠깐설명을드릴게요이진설병은무엇입니까라고했을때병은떡을의미하고진설이라는것은베푼다라는뜻을갖고있습니다근데윌리엄틴데일이영어로뭐라고번역하냐면 showbread 라고해가지고이뜻으로만하게되게되면은전시하는떡인데그런데히브리어말로번역하게되면이진설병은뭐라고요얼굴떡혹은면적의떡이라고그렇게직역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말하자면하나님의면전에있는떡하나님의임재앞에있는떡을얘기해서영어로다시번역해서현재영어로번역하게되면 bread of the presence 입니다그렇다면이진설병은왜무슨뜻이있는가어떠한의미가있는가라고해야되는데요여러분우리가유교사상을갖고있어서여러분들도다저처럼똑같이뭐안계신분도있지만한국에있었을때제사를드렸죠제사를드리게되면그제사모든음식들이어떻게된다고생각합니까우리모든조상들이오셔서먹는다고생각을하죠그리고나서끝나고나서우리가먹습니다그런데이진설병이라는것은그하나님께제사를드려서하나님이먹고하나님께서의미하시고또한우리에게축복해주신다는그런의미가전혀없습니다이진설병의의미는무엇입니까하나님께서인간에게먹을것을주시고모든필요를공급해주신다는그런개념을갖고있고하나님의임재하나님의얼굴앞에있는이진설병의존재는하나님께서우리모든필요를알고계시고보고계시다는것을얘기하는거지이진설병을하나님께드려서하나님께서배불리드신다우리조상들이배불리먹는다라고라는뜻이전혀없습니다그진설병을하나님께서얘기하신것은하나님께서모든공급을하시는분이시며하나님께서모든필요를알고계시며우리를위하신다라는그러한뜻입니다그리고두번째로어떠한의미를가지고있냐면요하나님께서우리와함께식사하시고교제하는잔치의자리로우리를부르신다는겁니다다시말해서사람이먹을것으로사는것이아니고하나님의말씀으로사는것이다라고하면서이진설병을얘기하면서예수그리스도를상징하며예수그리스도가생명의떡이다다시말해서우리가필요하고우리가정말로원하고바라야되는것은누구입니까예수그리스도다라고하면서얘기해주고있는겁니다그래서예수그리스도가우리의생명의떡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모든 성소와 성막과 그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소이고 지성소이고 성막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인자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또 쫓아와가지고 녹당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할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드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가드라는 땅은 어디냐면 이 블레셋 이 나라의 다섯 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간 겁니까? 블레셋 나라. 블레셋 나라는 어디입니까? 소위 말하는 다윗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즉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간 겁니까? 얘기 좀 해주셔야지 제가 또 이렇게 반응을 받고 일본을 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다 갈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원수인 나라인 블레셋 땅에 간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 다윗이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듯이 저 원수인 다윗이 우리 땅에 왔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형제와 자매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왜 미치광이 노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다윗은 골리앗까지도 쳐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당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사였다면 나 다윗이다. 내가 너희를 처부수러 왔다. 아니 이 나라 잠깐 쉬었다 가게 해줘. 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삼국지를 보게 되면 이 관우가 적군을 쳐들어가서 싸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이 미친 척을 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구원하시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고 벽에 대문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가드완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미친 사람을 우리한테 데리고 왔어? 라고 하면서 죽일 생각은 안 하고 미친 사람 그냥 취급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습니까? 안중근이 죽였죠. 그만큼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는 아니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원수고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쳐 죽인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 나라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무리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죽여버려야죠. 이 나라의 원수인데. 똑같이 반대로요. 여러분 이순신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화 한산이라는 곳에 해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명량이라고 했죠. 그곳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순신은 일본의 뭡니까? 원수죠. 천천지 원수입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그 왕을 통하여서 또 오해를 받고 또한 나라에서 쫓겨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일본에 갔다면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이순신이다 라고 하면서 알아봤을 때 그리고 이순신이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게 되면 일본인들이 잘 왔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랬을까요? 아니죠. 쳐 죽여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이 미친 척을 했는데 살아남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친 채 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생명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렇게 이 가르 땅에 가가지고 이 아기스 왕에서 두려운 가운데 미치광이로 잠깐 살았고 또한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배운 겁니까? 아니 내가 미치광이로 했더니 살아남네?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되네?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지 다윗은 본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미친 척을 했다면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나의 생명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모자르고 내가 바보스럽고 또 이렇게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럴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편을 보게 되면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자신을 나타내거나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삶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네. 여러분과 제가 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하면 어떠한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필 다윗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곳에 써놨고 왜 솔로몬과 왜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써놨습니까? 소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충성을 다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들과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또한 두렵고 떨렸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나고 너다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저쪽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바로 나며 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납니다. 내 삶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똑같이요. 왜 하나님 나만입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 골리앗까지도 쳐 죽이고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내 꼴이 뭡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서 원수인 나라까지 와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아니 다윗은 사람 아닌가요? 똑같이 불만 불평에 빠져서 하나님 내 꼴이 뭡니까? 아니 저 사울 아니 저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 계시하시고 가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8월이 너무나 덥지만 9월 10월에 열매를 맺게 하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원수들을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말을 설명하게 되면 존경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지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이끌림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 하나님 무서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서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존경과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고통인지 알아서 더욱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끌림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중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께서 지키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전도서가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림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1편과 같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 로또에 맞아가지고 몇 주 전인가요? 736 밀리언이었나요? 예. 그거를 만든 것이 복입니까? 아니죠. 늘 말씀드렸듯이 영원에서 영원을 보게 되면 우리의 7, 80, 90년, 100살까지 사는 것은 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33편 18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삶이, 또한 경제가, 또한 건강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불만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 가운데 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삶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인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금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있고 또한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 속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